오늘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직전장인 12장에 보면 두 개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옛 언약,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과 또 새로운 언약, 소위 시온산 언약, 두 개의 언약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온 히브리서 전체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옛 언약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가 어떻게 옮겨왔는가라는 그 징검다리,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신약인데 구약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약의 백성들이 된 것을 깨우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이제 지금 우리가 도착한 영적 지점이 더 이상 구약시대의 그 불붙는 산, 흑암과 폭풍과 있고 나팔소리가 들리던 그 산이, 즉 신의 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산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신의 산에서 받은 거룩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을 지킬 수 없었던 인생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정죄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던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같이 읽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제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지금 도착한 곳은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을 새한글 성경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나아가서 다다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보다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는 말이 보다 나은, better이라는 단어죠. 구약에 비교해서 보다 나은 언약, 보다 나은 피, 구약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우리는 시온산 언약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날 언약인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언을 이제 우리는 마음에 함께 새겨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새로운 언약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새로운 언약에 합당한 새로운 삶,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새해, 새날을 맞이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장이 열리면서 새 언약 시대의 새날을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네 가지 권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삶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형제 사랑을 계속합시다. 다 같이 시작. 형제 사랑을 계속합시다.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신자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게 히브리서 2장이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제 여기 우리들의 맏형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피차 형제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 숙제가 있다면 형제끼리 사랑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주셨던 마지막 당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열두 제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 제자 중에는 로마 제국의 충견 노릇을 하면서 로마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던, 그러다 예수님 만났던 세리 마태도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그 앞에는 열심당원으로 반 로마 투쟁을 하며 로마들 섬기는 사람들을 길에 만나면 칼을 찌르던 소위 열심당원 가나안인 시몬도 그 앞에 있었습니다. 여기 친로마, 반로마 활동을 했던 제자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갖고 살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이념들은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는 누구라도 사랑할 것 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을 계속하는 일입니다. 다시 본문의 13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 계속될 수 없는 위기를 만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피차의 사랑이 식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자 어떤 현상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있는가? 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형제 사랑을 상실한 최악의 상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법정에 고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노니 너희가 피차에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 해 형제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에 따른 새날의 라이프 스타일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삶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다. 자,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로 성경이 강조해 온 것은 손님 대접을 잊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변치 않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현저한 삶의 특성으로 강조된 삶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읽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 손님 대접 하니까 두 단어 같죠? 손님 대접. 그런데 원어에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필록세니아. 그런데 이 단어는 본래 두 단어가 결합해서 한 단어가 된 거예요. 필로스, 잘 아시죠? 필로스. 제니아. 그래서 직역하면 love of strangers,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번역하면서 영어 번역에는 hospitality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hospitality. Do not forget hospitality. 관용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hospitality에서 오늘날 난치병 환자들을 돌아보는 호스피스 운동도 유래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다가 집 가까운 곳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 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못 보던 사람, 나그네 세 사람이. 성경은 날이 더울 때에 세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그네 된 이 세 사람에게 물과 떡을 제공하고 발을 씻겨줍니다. 송아지 고기를 대접하고 나무 그늘 안에 편히 쉴 수 있도록 베풉니다. 이것을 환대라고 그래요. 환대. 이 호스피티리티를 번역할 때 환대, 환대 사역.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 나그네가, 아브라함이 대접한 세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것이죠. 그런데 올소독스 철치, 정교회에서는 이 세 손님이 단순히 나그네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 나그네 대접하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교에서는 이콘 미술이 발달했는데 정교의 이콘에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어딘가 보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맨 끝에 성부, 가운데가 성자, 성령, 세 하나님. 그러나 하나로서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자,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다. 신약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마지막 심판의 기준 중에 하나가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그런 배경에 근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천들의 환대 사역, 자 이웃을 대접하는 환대 사역은 바로 작은 자들에 대한 이웃 섬김이며 사회적 약자 섬김으로 역사를 통해 실천되어 온 중요한 사역입니다. 본문의 3절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까 손님 사랑 혹은 손님 대접은 단순하게 지나가는 나그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도움을 기다리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25장에서 작은 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이 작은 자들의 범주는 매우 광범한 것입니다. 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 모든 자들이 바로 작은 자들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보람찬 사역 가운데 하나로 난민 사역, 고아 사역, 장애인 사역, 노인 사역, 다문화권 이웃 사역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회복지재단 법인에서는 그동안 12개의 기관을 쭉 섬겨왔습니다. 저는 금년 안에 우리 목장에서 한번 같이 의논하셔서 우리 목장 센터에 연락을 하면 기쁘게 여러분을 안내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이 수지도, 여기 수원 수지 이 근처에 우리가 적지 않은 우리 교회 사역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 시간을 내갖고 한번 노인 복지관을 간다든지 장애인 복지관을 간다든지 바로 수지에 다 있어요. 또 노인 돌봄센터 그리고 수지에 있는 다문화 복지관 이런 데 가서 하루쯤 몇 시간 여러분이 섬김의 사역을 갖는다면 인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안목이 매우 달라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 한 곳이라도 여러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이번 새해 구정 이럴 때 꼭 한 곳이라도 여러분 방문해서 봉사를 하시면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시야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손님 대접 잊지 마십시오. 손님 사랑 잊지 않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새로운 언약에 따른 새로운 삶으로 세 번째, 결혼을 귀히 여기는 삶을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결혼을 귀히 여깁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봐요. 시작. 결혼을 귀히 여깁시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그 마지막 날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부부되게 하시고 가정을 탄생시킨 것, 그것과 함께 창조가 끝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의 탄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창조주의 위대하고도 숭고한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새로운 언약을 따라 살아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편지가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그 당시 이 편지는 로마 안에 있었던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던 공동체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 대상으로. 그런데 당시 로마인은 이미 결혼을 소홀히 여기고 가정을 깨는 풍습이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로마의 여인들은 한 해 한 해 흘러가는 횟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의 숫자로 횟수를 세고 있다. 그렇게 여인들이 남편을 쉽게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이 그렇게 쉽게 이미 허용되던 당시의 로마였습니다. 이런 로마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견고한 가정의 윤리와 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가치가 입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갑자기 기독교를 국교로 허용한 배경 속에는 당시 로마 사회와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기독교의 복음밖에는 없었다는 광범한 인식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처럼 포스트 모던 시대에 또다시 가정들이 붕괴되는 시대에서 결혼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금년 안에 지난해보다 더욱 결혼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들에게 결혼을 귀히 여깁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권면은 물질에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새로운 언약의 삶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돈은 필요하죠. 성경은 결코 돈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기까지 하게 되면 이건 지나친 거예요. 네. 아침에 눈만 뜨면 벌써 돈 생각하고 주야로 돈을 묵상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으로 자족할 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읽어보면 4장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배운 중요한 레슨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족의 레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족함이 없이는 우리는 탐욕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하지만 살다가 정말 궁핍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비한단 말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결코 버리지도 않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우리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네, 내가 담대히 말하겠다. 담대히 선포하겠다. 주님은 우리를 돕는 주님이시다. 이거 믿으면 무서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주님 믿고 담대하게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면서 제 마음에 우리 시대, 우리가 같은 시대에 이런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이 사람은 동독이 무너지고 이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을 때 동독의 마지막 독재자, 지도자였던 에리 호네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독재자 아니까 마지막은 뭐 비극적이죠. 그래서 동독이 무너지자마자 사실은 감옥에 가야 하는데 암을 앓았어요, 이 사람이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일시 석방이 되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크리스찬 피난민센터조차 이 사람을 받아주기를 거절합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고 쉬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호네카에게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동독의 우베 홀모 목사님이었어요. 자녀가 8명인데 자녀 교육에 필요한 돈을 신청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 독재자가 다 깎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갈 데가 없었을 때 이 목사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 집에 오시라고. 사람들은 홀모 목사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지도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을 기약도 없이 자기 식구 먹이기도 힘든 곤궁한 형편에서 자유시민을 억압했던 이 사람, 반체제 인사들을 혹독하게 고문했던 이 사람, 기독교인들을 앞장서서 탄압했던 이 사람을 어떻게 자기 집에 오게 할 수 있느냐? 그때 홀모 목사님은 조용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쉬운 사람만 사랑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주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도 형편이 곤고하지만 우리 집의 모든 필요는 우리 집의 주인 되신 주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서 나와서 이 독재자가 이 목사님 댁에서, 홀모 목사님 댁에 10주를 머물러요. 10주. 10주 후에 그는 모스코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에는 칠레로. 그러나 홀모 목사님의 이 선의는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삶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열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손님 접대를 잊지 말라고. 나에게 힘들게 한 손님까지도 접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지키라고. 물질적으로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Happy New Year.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만만치 않은 시대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이 말씀이 길이 되고 이 말씀이 놀라운 빛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겠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주님 기대하시는 그 약속의 삶, 언약의 삶, 새로운 삶, 그 언약의 라이프스타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당신들의 백성이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